오늘 아침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의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이고 또 그 예언의 내용도 다른 선지자들과는 사뭇 다른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했고 행보도 다른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행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독특한 개성을 지닌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유다 왕국의 말기에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예레미야나 또는 스바냐, 나훔, 요엘 이런 선지자들과 같은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었고 대체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서 했는가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서 했는가에 따라서 예언의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을 한 선지자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전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이 말씀 중에 힌트도 없고 또 다른 역사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 찬양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학자는 짐작할 때 이런 찬양의 전문성 있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그런 레위인이거나 그런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 추정이 대체로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찬양의 내용이나 악기에 대한 것, 악보에 대한 것, 음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당시로서는 흔치 않는 일이고 쉽게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그 직무에 익숙한 제사장 출신으로 하나님 성전에 찬양한 일을 맡았던 그런 직책의 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유다의 몰락기였습니다. 이 유다의 몰락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은 대체로 그 시대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적인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스바냐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만큼 그로 살았다. 나라가 망할 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색다르게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는 그런 유형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발언들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속에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중적으로 지도자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갈등인 의심을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교하는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면에서 아주 거침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따지듯이 질문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굉장히 유형이 다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야 될 만큼 그렇게 답답한 자기 심정을 토설해야 될 만큼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하죠. 대체로 이 시기는 바벨론이 득세를 해서 천하를 지배하려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 후반부에 보시면 주로 아수르가 이렇게 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아수르가 점령했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BC 612년에 이르러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해서 아수르는 아주 조그마한 변방지역으로 몰려나게 되고 천하의 대세를 이 바벨론이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또 하나의 큰 세력이 이집트였는데 605년에 BC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의 큰 전쟁이 생기게 되는데 이건 아마 삼국지에 기록되어도 재미있을 만큼의 큰 전쟁이었는데 천하의 중동 천하의 대세를 두고 격돌을 벌였다가 이집트가 패배하고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 지역 전체의 지배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606년, 597년 등등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그리고 많은 조공품들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588년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항복을 요구받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고 또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 질문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나 하신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거침없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항복을 요구하고 우리는 성 안에 갇혀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말씀도 하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정말 살아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강하게 던지는 것이죠. 우리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은 왜 무관심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응답을 넣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애초부터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고 우상숭배한 사람들인데 악한 세력인데 그 악한 세력은 왜 번성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왜 그들이 온 세상 나라들을 다 삼키도록 버려두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의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바벨론이 거침없이 이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고 점령하고 초토화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는 그럼 왜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죄 지어서 벌 받는다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나라는 왜 그렇게 허용하십니까? 라는 것이 악인의 번성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벌을 받으려면 그들이 먼저 벌을 받고 우리가 나중 받아야 될 그게 마땅한 순서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것이 그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하박국의 표현에 따르면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힘으로 가지고 있는 무력의 힘으로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살육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고 그래서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그 때문에 점령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단지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토설하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당돌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성루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문제, 내가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유형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당돌하고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진실하게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의심되는 것은 의심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혼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속으로 웅얼거릴 수는 있는데 이걸 선지자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대중적으로 밝히고 이런 행동을 보이고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내게 뭐라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고 따지듯이 항의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돌출적인 모습이고 쉽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이걸 그가 좀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내용이 공손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거나 그의 태도에 대해서 나무래시거나 선지자가 그 정도 믿음도 없느냐고 핀잔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 갈등과 마음의 고민과 괴로움과 섭섭함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말씀이 2장 말씀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2장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사도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말씀이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한 구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구절 말씀이 그의 신앙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 말씀이 되었고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고민하고 당시 가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시는 이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시는 모든 상황이 절망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희망이 없고 나라에도 희망이 없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고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미래만 그 앞에 전개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성꼭대기 올라가서 피를 토하던 외치는 선지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런 시기에도 너희는 믿음 지킴에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권면과 약속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시기에도 믿음 지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모든 것이 망해가는 시기에도 의인은 믿음 가진 사람은 살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살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의를 이중적으로 가지고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읽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이 3장에 나오는 끝부분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의 결론 내용입니다. 이 결론 내용을 보시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3장 말씀해 보시면 3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이면서 자기 소망이고 희망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상황이라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나라는 초토화가 될 것이고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눈앞에 보이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망해가는 자리에 서서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 주께서 이루어주실 부흥의 날을 꿈꾸게 되는 이 믿음이 그가 그 당시 백성들을 지도했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이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곁에 계신 우리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다 소치려고 밭이 빈밭이 되고 우리와 외양간에 송아지 뭐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지만 주께서 이루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해 주십시오라고 부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희망의 사람인가 하면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꾸만 어떤 유혹을 받는고 하면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유보시킬 때가 있습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한순간만큼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신앙과 양심의 길을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를 보시면 나라가 무너져도 포도밭이 엉망이 되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사라지고 우리와 외양간에 키우던 송아지 염소 양들이 다 달아나고 없어져도 그 말은 내 모든 것이 다 상실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려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저는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고 다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게 됐는데 이 시대를 감수하면서라도 이 시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 지키고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의 토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으면서 그를 일깨워준 한 가지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네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그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케 하십시오라고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실의 시대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내 곁에 계시면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라는 대단한 신앙으로 그의 신앙이 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6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16절에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적군의 말밟고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내 뼈가 썩는 것처럼 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렇게 바벨론의 침공으로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다가 17절에는 모든 것이 상실되는 시대가 왔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19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높이실 것을 믿는다는 마지막 고백으로 이 시를 마감하는 내용을 보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다니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죽고 살 흥하고 망하는 모든 운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실의 시대에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시오. 부흥케 하십시오. 저는 모든 것 다 버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런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솔직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하고 하는 선지자였지만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 한마디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이런 지도자일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내고 그 말씀 한마디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그 말씀 전하는 것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삶의 핵심을 삼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고 성숙해 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담대한 기도와 끊임없는 용기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 하는 이 신앙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처럼 다니게 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